국가의 뉴스입니다. 과거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7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2011년 세운 비영리단체 리처드슨 글로벌 관여센터는 2일 성명을 내놓고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매사추세츠주의 여름 별장에서 수면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한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2003년에서 2011년에 걸쳐 두 차례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35세였던 1983년 미국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통으로 알려진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1994년 북한에 의해 격추된 미군 헬기 조종사의 석방과 숨진 조종사의 유해 송환 협상을 위해 북한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후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을 위해 수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지난 7월 판문점으로 잦은 월북한 주한미군 레비스 킹 이병의 미국 귀환을 위해 킹 이병의 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킹 이병 가족의 대리인이 VOA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지난해 러시아에 수감돼 있던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의 석방을 위한 러시아 측과의 협상에 관여했고 그라이너 씨는 결국 지난 12월 풀려났습니다. 북한은 3일 전날 감행한 순항미사일 발사가 전술의 공격을 가상한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의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이 2일 새벽 진행됐다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종료된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 등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이 최근에 드러내 보인 대결 광기의 무모성과 위험성은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일 러시아에서 발사된 드론 2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오전 러시아가 남부 오데사 지역으로 발사한 이란제 샤헤드 드론 25대 중 22대를 격추했다고 메신저의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러시아가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한 오데사 수출입항 일대와 다뉴브강 주변에 대한 공습으로 최소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곡물 성적에 필수적인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7월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하고 흑해 봉쇄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는 오데사 항만을 곡물 수출의 우회 경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항구가 타격을 입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에 대해 현재까지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허리케인 이달리아로 막대한 피해를 본 미국 남동부의 플로리다주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 헬기인 마리논을 타고 피해 상황을 공중에서 살펴봤습니다. 이후 도보로 허리케인 피해 현장을 직접 돌아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폭풍 헤일과 강풍을 동반한 3등급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에 상륙해 탈러헤시와 게인스빌 사이에 위치한 빅밴드 지역을 관통하며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바닷물이 내륙으로 밀려가면서 저지대 지역이 침수됐고 강풍에 주택이 파손되거나 전선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3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초 예정돼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 간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이 피해 복구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2024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후보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30일 동해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협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했습니다. 오늘도 윤북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30일 오후 11시 40분 평양 근방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북한은 이번 발사가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한 대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해서 한국군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들을 초토화하는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훈련의 일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과 한국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을 진행했고요. 이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은 지난 30일이었습니다. 지난 30일에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서 서해에서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죠. 이 B-1B 전략 폭격기는요, 죽음의 백조로도 불리는데요,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 최대 57톤의 엄청난 양의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미사일인가요, 이번에 쏜 것이?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북한이 이제 8월 30일 오후 11시 40분과 11시 45분께 각각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그러니까 총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는데요. 탄도미사일은 그 고도 50km, 그리고 비행은 350km, 400km를 비행해서 동해,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발사 직후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점을 볼 때 아마 그 KN-24일 공산이 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KN-24는 그 두 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그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데요. 두 발을 일단 발사하고 바로 이동해서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특히 그 이 미사일은 그 변칙 기동, 대개 그 일반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은 중간에 좀 방향을 바꾸는 변칙 기동을 해서 상당히 요격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고도가 50km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미사일이 이제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50km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고 정점이 50km고 대부분은 50km 이하로 비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고도가 50km인 것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사드를 피하기 위한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최저 요격 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상은 할 수 있어도 이 이하는 요격할 수 없다, 이런 것인데 그 최저 요격 고도가 5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을, 그러니까 50km 이하로 비행하게 되면은 요격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50 정도 나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 이 미사일이 한 350km 정도를 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그 한국의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미사일이 평양 순항공항 일대에서 발사가 됐는데 평양 순항공항에서 한국의 그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계산해 보면 그 거리가 딱 350km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요번에 미사일을 발사할 적에 아마 한국의 계룡대 공격 이 거리를 염두에 두고 발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을지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인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좀 아슬아슬하다는 느낌,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에 연합훈련이죠, 미국과. 이런 기간에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일상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근래 들어서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규탄과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미한 연합 연습을 구실로 한국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의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발령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집착하면 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압도적인 대응 역량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북한의 안보가 더욱 취약해질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합참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면서 북한의 의도와 추가 징후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한국 서해 상공에서 공중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데 이것이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의 일부로 시행이 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 전략폭격기죠. 비완비 전략폭격기가 이날 그 출동을 해서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그리고 한국의 FA-50 전투기하고 서해상공에서 훈련을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한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말씀하신 대로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의 일환이고요. 여기에 미국의 저그 날라온 전략폭격기가 합류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같은 그 전략 자산이 이제 미국에 와서 미한 양국의 이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준 것 틀림없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북한의 그 미사일, 핵 이런 위험에 맞서서 전략 자산을 좀더 자주 정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원자력 잠수함 또 비완비 폭격기 이런 것이 훈련 뭐 이런 때마다 자주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줘서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그 연합방위 체제 또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 비원비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 어떤 근거가 확실하게 제시되는 건가요?
예, 사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 누구도 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그랬지만 미국의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억지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핵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말하자면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다만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에 북한이 말하자면 핵 선제 공격을 해왔을 경우에 미국이 핵을 포함한 압도적 전력으로 대응하고 또 이로써 북한 정권은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하자는 입장이 미국과 한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방어 목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참관하고 아울러서 북한에도 이를 사전 통보한다는 게 미국의 오래된 입장이죠. 문제는 북한이 이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북친 연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기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말하자면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미국과 그 북한 사이에 이렇게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르고 바로 이런 점들이 그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9일 지휘소를 방문해서 훈련을 지휘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한국 지도를 펴놓고 지휘봉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북한 그 노동신문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29일 그 군 지휘소를 방문해서 정군 지휘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거기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남조선 점령 정군 지휘 훈련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도 저 부대가 뭐 110만이나 되니까 훈련을 하는 것이 뭐 당연한 뭐 이런 것이긴 한데 북한이 이런 훈련 명칭을 공개하고 이런 식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자세히 그 관련 보도를 보면 실제로 이제 훈련을 한 것이 이제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동 훈련, 전차와 부대들을 이동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있는데 또 예. 하나는 이제 도상 훈련 그러니까 지도상에 또는 컴퓨터상에서 이제 훈련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 것을 보면은 실제로 북한군이 이동을 해서 하는 기동 훈련 이런 것은 아니고 아마 그 지도나 컴퓨터를 통해서 도상 훈련 한국군은 많이 합니다 미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아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사진을 보면 공개된 사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김 위원장이 지휘봉을 어떤 장소로 가리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지도가 이제 다소 좀 분명치 않은데 자세히 보면 아마 그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의 그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가리키면서 뭔가를 아마 지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의도는 예. 그렇다면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이 31일까지 이제 그 을지 훈련을 했죠. 그래서 미군도 참여하고 또 민간인도 참여하는 을지 훈련을 하고 또 이 와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그 한미연합 지휘소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를 하고 미군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북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직접 대응을 해서 인민군 지휘소를 방문을 해서 한국이 하면 나도 한다 이런 일종의 그 정군 지휘 훈련을 하고 그 사실을 신문에 공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외교에 복귀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missile, we condemn.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is. Condemn the DPRK's latest ballistic.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북한의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도발 때마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북한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북한의 그 미국 대화에 관한 입장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이게 오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그 적대 정책 철회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가 내용인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구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희박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건데요. 그 2018년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이었죠. 당시에 도널드 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합의한 내용이 바로 대미 외교관계 정상화,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동성명의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듬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심화됐고요. 이후에는 대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 용의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가 더욱 없어진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와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북방 삼각이 대립하는 구도는 오히려 북한의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아무런 제재 없이 미사일 등을 개발해서 발사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후원도 이전과는 다르게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어떤 긴급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유엔 안보리는 그 긴급회의 이런 것은 소집 안 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전부 다 그 일제히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 같은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그 복수의 그 결의안 위반이다 이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 자체 긴급 회의나 이런 것은 소집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ICBM을 쏘거나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정찰위성 이런 것을 발사할 때는 유엔 안보리 소집을 해서 이것을 규탄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소집을 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안보리는 소집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있고 그리고 북한도 여기에 대응해서 미사일도 쏘고 군사훈련도 하는데 자, 이렇게 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혹 남북 간에 뭐 우발적으로라도 어떤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가능성은 지금처럼 이렇게 긴장 상태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북한 사이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지금 역대 최대 말하자면 기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도 그렇고 미국 간의 대화도 가령 미국 대화의 경우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2019년 초에 이뤄진 이후에는 사실 남북 간에 어떠한 형태의 그 말하자면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해 10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실무 접촉이 있긴 했었지만 뭐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이었고요.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4년 넘게 전혀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측 사이에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훈련이 네. 돼 있고 또 북한도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군사적인 말하자면 그 활동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미국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가하고 있고 북한은 또 여기에 맞서서 핵 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는 네. 미국의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북한 측이 강하게 비난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자칫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 역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그것 자체가 막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협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힌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위원장의 지난 30일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Since then, Russia has been actively seeking to acquire additional munitions from the DPRK on numerous.
커비 조정관은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에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을 백악관이 폭로한 이후에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추가 군수물자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커비 조정관의 발언으로 볼 때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모종의 움직임이 새롭게 포착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커비 조정관의 그 발언 자체를 보면 몇 가지 정보가 미국에 이제 포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한 것이 공개가 됐고요. 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달에 방북해서 열병식을 참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무기 거래 협상이 오고 갔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포탄 판매를 설득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커비 조정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쇼이구 장관의 방북 이후에도 러시아 정부의 다른 관리들이 방북을 해서 무기 거래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커비 조정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하자면 미국이 파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서한을 통해서 오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공개는 없었지만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에 더 많은 군사장비를 인도하려는 북한의 계획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앞서서 미국은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 그룹이죠.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 아니라 직접 쇼이그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무기 거래를 협상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상당한 정도로 양측의 무기 거래가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냐, 협상이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입하려는 무기가 그래도 역시 이제 포탄이지 않을까,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은데, 역시 그 주 그 무기는 포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존 커비 백악관 그 전략소통수 장관이 밝힌 걸 보면, 포탄은 아마 기본으로 뭐 구매를 할 것 같고, 다른 예. 것도 아마 구매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날 그 존 커비 그 조정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양한 종류의 탄약, 또 방위 산업에 도움이 되는 원자재,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상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규격, 그러니까 대포의 구경이라든가 무기 구격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러시아로서는 제일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그 장기화된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포탄이 뭐 제일 급하니까 포탄을 먼저 아마 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사용하는 152mm 포탄 그리고 122mm 포탄 이런 것이 아마 많이 갈 거고, 이미 두 차례 이상 북한이 벌써 그 포탄을 보냈고요. 최근에는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보면 방사포의 일종인 다련장포 122mm짜리 아마 포탄도 북한이 제공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탄은 물론이고 관련 무기, 지난번에 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 열병식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그 전시장을 그 같이 다니면서 북한의 무기를 샅샅이 보여주고, 그 뒤로 또 실무 차원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탄 말고도 예를 들면은 방사포라든가 소화기라든가 군사용 원자재 이런 것을 아마 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그 구매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뭘 원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은 군수 물자를 그 수출을 하게 되면 현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예.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령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 북한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그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 측들은 네. 이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 이 기술을 받을 가능성, 이런 점을 상당히 큰 우려라고, 우려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ICBM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KN-23 이런 것들. 이러한 그 말하자면 북한 무기 체계와 관련한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관련한 첨단 말하자면 최신 기술들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그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의 발표를 보면 최근에 2년여 만에 북한의 정제유 수출을 재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제공받는 대가로 북한의 정제유 수출을 정제유를 공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네, 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그 백악관이 같은 발표 직후에 미국이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그 해외 재산 통제실, 영어로 OFAC라고 하는데요. 31일 날 그 북한인 한 명, 러시아인 한 명,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그 기업 한 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인 사람은 그 북한 국적을 가진 전진영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에는 세르게이 코즐로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그 북한에 대해서 그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요. 한국은 1일 북한의 그 류경 프로그램 개발 회사 류경철을 비롯한 5명 그리고 기관 한 곳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취했고요. 일본도 그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 등 기관 세 곳과 북한 해커 박진혁 등 개인 네 명에 대해서 제재를 취했는데요. 아마 북한과 그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가 좀 본격화되면 추가로 그 미국, 한국, 일본도 아마 독자 제재를 한층 더 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미국이 공개한 북한과의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러시아는 북한의 그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물어물 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이번에 네. 그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 백악관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사건 직후에 그 크렘린, 러시아 크렘린에 가서 이 사실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렘린궁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그 크렘린 대변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와 북한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물어본 그 서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교환했느냐 여부는 러시아 당국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방역 등급을 조정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을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발표 내용은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해외 체류 북한인들의 귀국을 승인한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유입을 우려해서 그동안에 이제 해외에 체류하던 북한 주민들의 귀국을 지난 3년 7개월여 동안 불허했지 않습니까? 허용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 조치는 이 자국민들의 북한 입국을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 다른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국경을 완전히 개방해서 관광객을 포함한 다른 나라 국민들의 북한 방문도 허용하는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이 북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그 버스편이나 열차편으로 북한으로 돌아오는 상황들, 유학생이라든지 외교관, 파견 노동자들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은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도 그 말하자면 국경이 개방돼서 북한 평양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기간에 국경을 오가는 인적 물적 교류를 아주 철저히 차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나마 국경 개방이 되면 뭐 앞으로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전해드린 대로 이제 북한과 중국 간에 이제 그 여객기 그러니까 비행기 그 노선이 일단 재개가 돼서요 계속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철도. 철도도 지난해 가을에 일단 그 하루 한 번 정도 다니다가 올 봄에 2회로 늘렸고 최근에는 그 화물 열차뿐만이 아니라 여객 열차, 그러니까 사람을 싣고 다니는 열차도 재개가 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좀 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몇 가지 그 좀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인적 교류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동안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그 외벌이 일꾼들이 있습니다. 외벌이 일꾼들도 들어가고 또 중국에서 머물던 유학생 또 외교관 이런 사람들 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와중에 아마 중국에서 있었던 그 탈북자들도 아마 송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체육 교류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북한의 그 태권도 선수단이 버스를 타고 그 중국으로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 같은 인적 교류가 시작되면서 북한과 외부 세계 간의 체육 교류 이런 것도 아마 시작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관들이 그동안 그 국경을 못 다녀서 중국하고도 그 무슨 그 활발한 외교를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관들도 국경이 열리고 그랬으니까 좀 더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국경을 열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추인들의 구지영입니다. 1940년대 미국의 전형적인 가정주부 33대 퍼스트 레이디 베스 트루먼을 묘사한 말입니다.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전임 퍼스트 레이디 엘레노어 루스벨트와 비교할 때 베스 트루먼은 정반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를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길 꺼렸습니다. 하지만 베스 트루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남편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베스 트루먼을 소개해드립니다.
President is in a bad way if he doesn't have... 만약 대통령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퍼스트 레이디가 없다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는 대통령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제 아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해리 트루먼이 기자가 된 외동딸 마거릿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 시절에 아내 베스가 정치적인 면에서나 다른 면에서나 주요 상담력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해리 트루먼과 베스 월러스 트루먼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1890년 부모를 따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로 이사온 6살 소년 해리 트루먼. 금발의 푸른 눈의 소녀 베스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 해리는 베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고 생각했고 평생 다른 여자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네, 해리는 어려서부터 베스를 좋아했지만 사회적 배경과 종파의 차이 때문에 베스와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학교 가는 길에 베스의 책을 들어주는 걸로 만족해야 했는데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머린 비즐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베스 트루먼은 미주리주 작은 마을인 인디펜던스에서 사회 지도층 집안에 속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리보다 위였다고 할 수 있죠. 베스의 아버지 데이빗 월러스는 마을에서 제일 미남으로 소문난 사람이었고요. 그 마을의 가장 부잣집 딸과 결혼했습니다. 반면에 해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말을 거래했는데요. 당시 말거래는 미신적인 일로 간주되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베스네 집은 성공회 교회에 다녔고 해리네 집은 침례교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침례교 신자는 성공의 신자 아래로 여겨졌죠.
해리가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자파상에서 일하며 학교에 다니는 동안 베스는 부모의 관심을 듬뿍 받으면서 편안하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베스는 남자아이 같은 기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구와 테니스, 승마, 스케이트 등 운동을 아주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하지만 별 걱정 없이 자란 베스에게 어느 날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베스의 아버지가 1903년에 자살했습니다. 가족을 혼란과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하고 말이죠. 사실 베스의 아버지는 돈을 잘 벌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베스 어머니의 친정인 게이츠가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줬었죠.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베스는 가족과 함께 외가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외가의 도움으로 베스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유명한 예비 신부학교에 다녔는데요. 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동부에 있는 여자 대학에 진학했지만 베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살했다는 수치심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남은 건데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학교 동창인 해리 트루먼과 다시 만났습니다.
1910년 어느 날 친척집에 놀러간 해리 트루먼. 베스네 집에 돌려줄 그릇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벌떡 일어섰다. 빛의 속도로 그릇을 들고 뛰어나간 해리. 몇 시간 뒤에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는데 베스를 만났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네, 베스와 해리의 긴 교제가 시작됐는데요. 두 사람은 9년 뒤인 1919년, 그러니까 해리가 35살, 베스가 34살이 돼서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시 비슬리 교수입니다.
베스와 해리가 다시 친구로 만나기 시작해서 비밀리에 약혼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베스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관계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해리가 베스의 신랑감으로 부족하다면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죠. 사실 베스의 어머니는 평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위 해리 트루먼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도 딸이 더 아깝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1917년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해리가 군인으로 자원해서 나갔는데요. 베스는 먼저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지만 해리가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9년 동안 교제한 끝에 1919년에 결혼했습니다. 집안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전쟁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 거죠.
결혼한 뒤에 해리 트루먼은 아내 베스의 친정집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한때 남성 의류점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금방 접어야 했는데요. 그러다가 민주당 인사들과 어울리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제가 유세장에 살 일이란 모자를 똑바로 쓰고 예쁘게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는 것뿐이랍니다.
네, 베스 트루먼이 친척에게 한 말로 알려졌는데요. 베스는 남편이 정치활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유세장에 따라다녔고요. 신문기사를 모으고 편지 답장을 보내는 등 남편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베스 트루먼 전기를 쓴 머린 비즐리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And she probably
advised him in his... 베스가 해리 트루먼의 일과 관련해서 조언했을 겁니다. 이 해리 트루먼이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을 때 아내 베스를 보좌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연봉 $2,400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베스가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편지 답장을 쓰고 조언을 해주고 했겠죠. 해리가 베스를 보스라고 불렀는데요. 보스, 상사란 뜻이죠. 해리는 베스에게 충실했고 베스와 결혼한 걸 행운으로 생각했습니다.
1945년 4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아내 베스는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걸 전혀 기뻐하지 않았는데요. 대중 앞에 나서는 걸 꺼렸고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 했다고 디즐리 교수는 말했습니다.
Eleanor Roosevelt had press conferences.
전임 퍼스트 레이디인 엘레노 루스벨트는 여자 기자들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곤 했죠. 당시 신문에는 여성을 위한 지면이 따로 있었는데 대통령 부인과 백악관 사교 행사는 신문 여성란의 단골 기사거리였습니다. 엘레노 루스벨트가 베스에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셔야 합니다 하니까 베스가 아주 끔찍했습니다. 다른 데 물어보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심했죠. 베스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 코멘트, 할 말이 없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또 워싱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인디펜던스, 고향 집에 가서 있으려고 했죠.
하지만 베스 트루먼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에 소홀했던 건 아닙니다. 가끔 딸 마가릿에게 맡기긴 했지만 백악관 만찬을 주관했고요. 꼭 필요한 행사에는 직접 참석했습니다. 전임 퍼스트 레이디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대통령 부인이 너무 나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베스 트루먼은 정반대였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가정의 부인으로 비쳤는데요. 유명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은 아내 베스와 딸 마거릿이라고 평했습니다.
1948년에 트루먼 대통령은 기차로 여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 기차가 제가 살고 있던 미주리주 작은 마을인 시달리아에도 왔는데요. 마을 주민이 모두 트루먼 대통령을 보러 갔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한 뒤에 이제 보스를 만나보시죠 하면서 베스를 데리고 나왔고요. 베스가 모두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딸 마거릿도 나와서 인사했는데요. 사람들이 대통령 가족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스와 마거릿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상당히 귀중한 자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라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당신이 저한테 보낸 편지를 모두 태우고 있잖아요.
베스, 그러면 안 돼요. 역사를 생각하시오.
바로 역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트루먼 부부에 얽힌 일화를 들으셨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이 일화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베스 트루먼이 그만큼 사생활 공개를 꺼렸다는 뜻도 되고요. 또 베스가 남편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컸을지도 모른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는 건데요. 메릴랜드 대학교 머린 비즐리 교수는 베스 트루먼이 정치적으로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을 걸로 생각합니다.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때 베스와 의논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스가 남편과 주고받은 편지 일부를 불태웠기 때문이죠. 딸 마거릿 얘기로는 베스가 남편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해서 국립의료원 NIH의 암연구와 다른 질병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 트루먼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고요. 남편이 하는 일을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라디오 연설이나 기자회견을 전혀 하지 않았던 베스 트루먼. 나중에 기자가 된 딸 마가릿을 위해서 단 한 번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정치에 관해 혹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정치에 무심한 듯 보였지만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아내 베스 트루먼이었을 거라는데 많은 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부인 베스 트루먼을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14년 러시아는 뻔뻔하게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표 대행은 당시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로렌티스 대사는 9년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군대를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is using the same playbook in Ukraine as it did in 2014.
드로렌티스 대사는 러시아는 2014년 사용했던 정책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가짜 국민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역을 합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른바 정화 작업을 통해 점령 지역에 러시아 당국을 설치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을 러시아 군대로 징집하거나 다른 불법 방법을 통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예속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러시아는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를 죽였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민 수백만 명을 고향에서 쫓아냈으며 전력망을 절반 이상 파괴했습니다. 또 러시아 군대는 자신들의 점령지에서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또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이나 고문을 당하고 격리됐습니다. 실제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은 최근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드로렌티스 대사는 그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소름 끼치는 연구 결과 중에는 러시아 군대가 구금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여러 문서화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은 원자력 발전소와 여타 중요한 기반 시설에도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Let's be clear. Russia's militarization of the Zaporizhzhia nuclear power plant, including
드로렌티스 대사는 분명히 해둘 것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화해 원자로 건물 꼭대기에 병력을 배치한 것을 비롯해 세계의 원자력 안전과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드로렌티스 대사는 또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상승시켜 전 세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Russia's suspension of its participation from the Black Sea Grain Initiative was yet another selfish blow.
드로렌티스 대사는 러시아의 흑해 곡물 계획 참여 중단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게 또 하나의 이기적인 타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러시아가 결정을 번복하고 협상을 재개해 이 계획을 연장하고 확대하며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이 전쟁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